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전화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사태와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아바스 수반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각과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필요한 개혁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최근 모하마드 쉬타이흐 전 총리가 사임한 데 이어 모하마드 무스타파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슈타이흐 총리는 지난달 성명에서 자신의 사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 간 폭넓은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새롭게 활성화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중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자지구로의 중요한 인도주의 지원 증대를 촉진하며 더욱 지속적인 평화로 가는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지역 내 군사 목표물에 오늘 드론 공격을 가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이날 군사정보국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내 러시아 정유공장의 시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당국은 드론 여러 기가 지역 내 산업시설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와 키로보흐라드 지역에서 밤사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현지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드론 9기가 요격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군의 드론은 키로보흐라드 지역의 고압 변전소를 강타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전력망 운영자가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부어 수비안토 당선인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프라부어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우정을 누리고 있으며 고대 해상 실크로드는 양국 국민 간 우호적 교류의 화려한 역사를 증명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프라부어 당선인은 중국인들의 오랜 친구라며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과 아울러 양국 간 우정을 이어가야 하는 사명을 짊어지는 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부어 당선인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개발 경험으로부터 배우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코 위도도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더 긴밀하고 높은 수준의 관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부어 당선인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월 대선 이후 첫 해외 방문입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한 데 대해 불법적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 한 발을 발사했다며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며 올 들어 8번째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당국에 한국인 억류자들과 가족의 소통을 허용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도발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100km, 비행거리는 650km 이상으로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비행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에 해당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용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을 시험했다고 1, 2단 엔진 시험하는 걸 공개했었는데요. 신형 엔진을 탑재한 채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활공비행 특성을 테스트한 의도로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다만 중거리급이었다면 고각 발사를 했어도 30분은 비행했어야 하는데 비행시간이 이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미루어 중도 추락하면서 시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 또는 일본을 의식해 사거리를 조절해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치지 못하게 쏜 것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정치적 계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을 미한과의 대북 삼각공조의 약한 고리로 만들기 위해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양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협상에서 뭘 얻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협상 분위기로 일본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해서 일본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일본을 약한 고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일본 측 입장을 비판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거부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이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 실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신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보였던 일련의 군사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지난 헤어질 결심 발표 이래 지금까지의 무기 체계나 현지 지도 모든 것들은 한국에 대한 그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능력의 표출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거리 미사일은 이제 괌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 유엔사 후방기지 타격하는 거고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미 증원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큰 거죠.
국회의원 총선거를 8일 앞둔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내 불안 조성을 노리고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총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은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대북제재를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anel that has whose work has previously been extended unanimously, and I think it's clear what happened here is that Russia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예전에 만장일치로 임기가 연장됐었다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거래를 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거래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어떻게 제재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제재를 강력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 still have a full range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e will continue.
밀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표결에 있었던 지난달 28일에도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추구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욱 대담해질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 더욱 어두워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망 등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가 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 연구원은 VOA에 전문가 패널의 부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없이는 감시와 집행이 각 유엔 회원국에 맡겨질 것이고 이는 불행하게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양국의 제재 위반을 계속 폭로할까 봐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and Russia were worried that the panel would continue to expos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are.
이어 특히 4월 30일 이후에도 전문가 패널이 존재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의 직접적인 협력을 전문가 패널이 기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유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 longer making a secret of its obstructionism of the UN.
스탠튼 변호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제재를 위반해왔다면서 이제 전쟁은 러시아가 더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분명히 현재 북한 무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자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벡터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맡았던 역할 중 하나는 제재를 집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내놓거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북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다 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러시아 기관 두 곳과 이들 각 기관의 대표 두 명은 정보 기술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인텔렉스 유한 책임 회사와 이 회사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질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내 활동에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 비에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 러시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북러 간 불법 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수품과 보급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가를 얻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우리는 북러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하고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지만 최근 선적이나 그와 유사한 움직임에 대해서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번창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북한, 이란 같은 파트너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게 무엇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군수품이나 다른 보급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군사 지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당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는 확실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계속 방어하는 가운데 북한은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는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한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침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전략적 이익이 걸린 양안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김여정은 돌연 일본 측과 더 이상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했는데요. 일본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연락해 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집요하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을지 먼저 클링드 선임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I think it's a very small glimmer. This process apparently has been in work for about a year. Prime Minister Kishida and other senior officials have been saying for years.
아주 작은 신라 같은 희망이겠죠. 정상회담을 위한 이 과정은 약 1년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갖기 바란다고 1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인가 5월 북일 간 비밀 회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보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북한은 정상회담과 일본의 관심사에서의 진전을 미끼로 일본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틈을 벌이려고 했죠. 일본은 대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4년 반 동안 북한과 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조건을 붙였죠. 핵무기와 납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한일 3국 공조와 협력의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일본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3국 공동의 목표를 저버리는 길로 가려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전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여정이 하루 만에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걸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스나이더 소장님.
Well, no, I'm not really expecting a fruitful result. And actually, I agree fully with what Bruce had to say about wedge driving.
아니요, 그다지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 했던 북한의 시도가 무산됐다는 게 하루 만에 입증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납치와 핵 문제를 논의 주제에서 제외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협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미일 양국이 주일 미군 지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미일 연합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어떤 방향과 형태로 군사동맹을 조정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슈나이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Well, we're anticipating Prime Minister Kishida's visit to Washington in just a couple of weeks.
바로 몇 주 후에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잠재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일 사이의 큰 현안 중 하나는 중국과 관련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수행할 효과적인 억지 태세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동료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미일 동맹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의 구조 개편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미한 동맹이 이미 갖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진전이 주로 타이완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과 준비를 확실히 갖추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받을 영향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와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 억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 혹은 공유되고 조율된 모종의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는 3국 모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도 이번 군사동맹 조정의 주요 목표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중국에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Well, I think even more broadly, it's addressing a long-time deficiency in the U.S.-Japan military relationship.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오랜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한 연합사령부를 보면 통합돼 있고 아주 효율적이에요. 동맹의 전쟁 수행 역량의 표본입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필드에서 나란히 뛰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주일 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군대도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필드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하려면 감독, 즉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다시 전화해야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타이완뿐 아니라 중국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려 해도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개선이든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유익할 겁니다. 일본의 개입 없이는 북한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요. 일본은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일 미군의 변화가 현재 주한 미군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클링너 선임 연구원님.
Well, we're not really sure what will be the results announced during the Biden-Kishida summit.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미일 간 군사작전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든 연합이든 간에 일부 전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한국 공격을 격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7개 기지뿐 아니라 더 많은 일본 기지들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 파병국들뿐 아니라 미군을 위해서 말이죠. 한일 관계가 좋아질수록 미국과 일본 간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죠.
타이완을 포함해 영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주일미군 강화가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agree with Bruce that it also has some potential benefits in terms of being able to enhance our capability to respond to a North Korean contingency. But I think that the key issue really that
저도 클링너 연구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북한 비상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핵심 이슈는 미일 공조 강화와 연합 전투 역할이 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미일 양국 관계에서의 그런 진전이 미국, 일본, 한국,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로 이어지게 하자는 의도죠. 이것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 두 동맹이 더 긴밀히 협력하면 영내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팔을 등 뒤에 묶은 채 작전을 수행했었죠.
일본은 오랫동안 전수방위 태세를 유지했는데요.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영내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고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보시는지요? 영내에서 일본의 확대된 군사적 역할은 한국을 포함해 영내 동맹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Well, the only countries that are worried about Japan improving its military ar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what South Korea is doing is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걱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뿐입니다. 일본은 자국과 다른 동맹들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있어요. 2015, 2016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채택했을 때 일본은 이제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전의 제약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일본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다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실제로 그들의 군사적 필요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와 반격 역량을 갖추려는 의도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먼저 공격받은 뒤에야 그런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반격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미국, 한국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든지요. 일본은 북한에 대항해 동맹의 작전을 돕는 일 외에는 한반도 진출 권리나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민주주의 주변국들에게는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워싱턴의 주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텐데요. 워싱턴 깊은 내부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의 군사력에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일본의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도록 장려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이죠.
So I think what you're really referring to is the cork in the bottle theory. Somehow we need to try to contain Japan's military.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 요인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비와 군사력 확대에 필적하거나 그를 능가하기 위해 점점 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군사력의 성장 속도가 충분히 빠른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겁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Well, I think it was described by one analyst as catastrophic. And in fact, it does, I think, represent essentially a dismantling of some of the infrastructure.
한 전문가는 재앙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한 일부 인프라가 해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투자한 것에 대한 전략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말이 그 중요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인데요.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CCTV를 부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죠.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서 노골적인 제재 위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죠.
한국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미 외교에 너무 치우쳐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는데요. 한국이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일에 과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충돌이 한국과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이죠.
Very much so. Korea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s tried to keep its head down out of concern that
아주 상관이 많죠. 역대 한국 정부는 저자세를 취해왔죠. 북한 위협이 실제 하는 위협이라는 우려와 중국을 거론하며 비판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많은 민주 국가들은 중국의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심지어 윤석열 행정부조차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하죠. 중국의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조차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치에 기반한 것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든 매우 가치 있는 연설을 하든 한국은 타이완 상황에 관한한 저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타이완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이익도 직접적으로 훼손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타이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 당사국이 되지 않을까요?
South Korea would not only be an interested party, as Bruce was suggesting, they would be directly involved. Because, for instance, if there is some kind of Chinese invasion,
한국은 이해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클링너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중국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영내 미군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을 끌어당길 겁니다. 아니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기회로 본다면 그런 형태로 분쟁이 수평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타이완 분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 대비하는 게 신중한 처사일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당국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공언에 북한의 우주 발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영역에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북한 당국자가 군사 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되어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해 우주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올해 세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박 부총국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기상관측 위성과 지구관측 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통해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재해방지 등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우주 탐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과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 관련 학과들이 고등교육 단위에 만들어졌고 여러 대학에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창설됐다면서 위성 개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역량으로 개발됐음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찰위성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 체계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both mutually supportive in that, again, it's all one missile program.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널리 인식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러시아의 위성기술 이전 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이 지난해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을 논의한 만큼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ppears to have received technical advice on satellite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So anyway,
이어 당시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과 포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위성 발사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반대급부로 약속했을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은 고도의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한 핵심 위성 부문에서 러시아의 원포인트 조언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UN인권기구가 북한 당국에 한국인 억류자들과 가족의 소통을 허용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 고문과 맞먹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끔찍한 관행을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과 가족의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린 제네바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와 면담하고 가족들의 서한을 받은 데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편지는 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한국의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호관은 이어 가족들에게도 또한 억류된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비통과 슬픔은 고문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관행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국제인권 의무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영 씨는 앞서 억류자 가족 대표로 제네바를 찾아 살몬 특별보고관을 단독 면담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최 씨는 살몬 보고관에게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인권기구도 북한 당국에 억류자와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리즈 트로셀 대변인은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지난달 나다 알 나시프 유엔인권 부대표를 만나 억류자 가족들의 공개 편지를 전달한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유엔인권기구가 이러한 억류 문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자의적 구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 당국이 공정한 재판 보장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현재 북한에 억류된 모든 외국인 명단을 공개하고 억류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억류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있어 부당한 제한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설 대변인은 하지만 억류자 가족의 생사 확인과 석방을 위해서 유엔인권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앞서 알 라시프 부대표를 만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볼커 트루코 유엔 인권재고 대표에게 보내는 편지와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가 과거 VOA를 통해 남편에게 보냈던 공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편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며 이들의 생사 확인과 조숙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적어도 10년째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인 고연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앞서 이들의 구명 노력과 관련한 회의의 질의에 북한 당국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최준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는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향해 아버지의 생사만이라도 알려달라며 한국인도 미국인처럼 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던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북한에 억류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은 뒤에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억류자 가족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 최진영 씨를 김영권 기자가 직접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달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를 방문해 아버지 등 억류자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는데 목소리를 내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들이 사실 지금은 이제 또 다들 연세들이 좀 있다 보니 저 제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서서 나가면 저희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다짐도 들고 용기도 생겨서 그런 생각은 혼자 생각을 했고 이제 통일부랑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이렇게 좀 앞장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희망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국민적 관심사나 나라 안팎에서 억류자 문제에 대해 관심이 너무 적다는 의미일까요?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제 지인들 안에서도 이제 오토원비어 분도 아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 이 억류자 세 분, 총 여섯 분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우 선교사님의 저도 이제 가족도 그렇고 김국기 선교사님의 가족분들도 그렇고 거의 이제 나이로만 빗대면 거의 저희 어머님 아버님 뻘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대외활동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반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제가 좀 한 발자국 앞서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표현도 제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대외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것도.
가정사 때문에 아버지 억류 사실을 지난해 처음 알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10년 만에 아빠가 억류됐다라는 거를 알았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어요. 처음에는 회피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게 제가 이런 게 나가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그리고 뭐 통일부 장관님하고도 뭐 명절 때 만날 때도 그냥 저는 제 뒷모습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사실 용기도 없었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서 억류자들에 대한 관심과 석방을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 터너 북한인권특사도 만났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살몬님이나 뭐 이제 줄리 터너님들이 뭐 이렇게 나서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네바 간 거를 나름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맞긴 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막 순식간에 결과를 볼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시간에 일어나면 정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희망이라기보다는 좀 그래도 제가 이런 유엔 인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뭐 발언할 수 있고 그걸 또 귀 기울여 주신 분들도 분명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 참 잘 들었다. 뭐 이렇게 독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감사하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른 억류자 가족과 교류하거나 협의할 시간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이제 불과 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도 제 마음을 좀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연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정부나 또는 제 개인적으로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저는 사실 만나서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의지도 하고, 그러고 싶은 게 제 마음이죠.
그렇군요. 가정사 때문에 유년 시절에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완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 본 게 마지막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추억이 생각보다 많이 나더라고요. 같이 계실 때가 제일 추억이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빠는 좀 기러기 아빠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빠의 직업은 건설 쪽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지 생활을 좀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간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오실 때마다 다른 이제 자녀들이 뭐 또 있는데 나만 없다라고 하면 항상 그거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또 먹는 것도 뭐 아낌없이 뭐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과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아빠의 아들에 대한 이렇게 정을 많이 쏟아붓고 가셨던 분이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억류 사실을 처음 아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떻게 소식들을 접하고 억류 정보도 챙기셨나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VOA 채널에 대한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아빠가 그런 일 있고 나서 제가 한 3일 동안 연차를 써서 집에서 사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기사는 엄청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기자님이랑 제가 이제 뭐 인터뷰를 해서가 아니라 VOA 기사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구글, 네이버 뭐 다 통해서.
터너 특사를 만나 미국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 저희 아버지 뭐 또는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들에 대한 송환 여부보다는 차라리 생사 여부라도 좀 먼저 알려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외국적으로 해서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저희가 뭐 미국이랑 동맹국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발벗고 좀 낮아주셨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좀 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북한 정권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측에다가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욕도 하고 싶죠. 근데 뭐 그런 걸 둘째치고 인권이 없는 나라라는 거는 사실 전 국민도 알고 있고 유엔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지만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제 미국 쪽 사람이나 뭐 이렇게 캐나다 사람들만 생사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이렇게 생사 여부를 확인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북한도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새끼 중요한 만큼 타국의 사람들도 좀 인권을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아버지와 억류자 구명운동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뭐 억류자 가족들이 뭐 조금 더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좀 한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서지 못한다면 저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손 잡는 데까지는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막 찾아보다 느낀 건데, 한화원 쪽에 저도 이제 막 약간 봉사활동 쪽을 좀 알아보고는 있어요. 아빠를 좀 따라서 이런 봉사활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 세 분의 성함들을 좀 알릴 수 있게끔. 또 외적으로는 뭐 정부에서 당연히 뭐 요청 들어오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서한을 전달하셨는데, 아버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사실 뭐 거기 어차피 억류된 거는 정말 뭐 가슴 아픈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정말 열악한 곳에서 사실 뭐 어디 아프시진 않는지도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식사 는뭐 제대로 하고 계신지도 사실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열악한 곳에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 많이 뭐안본 지도 오래돼서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10년째 억류 중인 한국인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로 유엔을 통해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최진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4월 2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남극 대륙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포클랜드 섬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중엽, 남아메리카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후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남동쪽 해역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영국은 1833년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를 영국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70여일간의 격전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5년 4월 2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26년 6개월 동안 이끌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향년 84세의 일기로 선종합니다.
Paul II, the leader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died. He was 84 years old. The pontiff died Saturday.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명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보이티와는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10월 제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즉위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자 사상 최초의 동유럽 국가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또한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을 방문해 민주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일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몸바쳤던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